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가족 플랜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 경제적 미래에 투자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안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분야는 교육으로 3, 4세 무상보육 지원에 2천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료 면제에 1,090억 달러, 저소득과 소수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프로그램에 85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부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또 부양자녀에 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총 8천억 달러의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 가족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한 연합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28일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날 미 맥케인 연구소가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반도 준비태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준비태세는 매우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전투태세와 당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파이프 투나잇을 언급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그건 매우 현실적이라면서 그건 가짜가 아니다. 단지 선전 스티커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군사적 관점에서 군사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억지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7일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 진행 상황을 이스라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메이르 벤샤바트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두 보좌관은 최근 몇 년간 이란 핵 프로그램의 진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합의 당사국 회담에 대한 소식을 이스라엘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27일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이날 이란 국영TV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제재 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려운 도전과 세부 사항이 남아있다면서 3가국이 협상을 신속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에 다시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유럽연합을 포함한 참가국의 중재를 통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 26일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단정 세척에 경고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우함대는 27일 성명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함정이 미 군함 파이어볼트함 68야드 거리까지 근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지난 25일부터 필리핀 해에서 랴오닝함 등 5척으로 구성된 중국 항모 전단을 바짝 뒤쫓고 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서로 외교관을 맞추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8일 모스크바 주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외교관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4개국 외교관 7명에게 일주일 안에 모스크바를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명소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이후 1년 만이고요. 지난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부 박물관이 문을 열기도 했지만 11월부터 다시 모든 박물관이 문을 걸어 잠가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일부 박물관 또 국립동물원이 다시 문을 연다는 반가운 소식에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유인 우주비행 60주년을 기념하는 5월 5일 문을 여는 버지니아주 챈틀리에 있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별관을 시작으로 매주 아프리칸 아메리칸 박물관, 미국 미술관, 초상화 박물관, 미국사 박물관,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그리고 국립동물원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재단 아래 19개 박물관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7개의 시설만 문을 열고요. 마스크 착용 필수, 사전 예약 필수, 입장 인원 제한과 물리적 거리 유지 등 따라야 할 안전 조치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갈 수가 없었고 또 보지 못했던 것들 다시 즐길 수 있다는 소식은 미국 사회가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팬데믹 기간 새 단장에 들어간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미국의 우주개발 60년을 기념하는 머큐리 캡슐, 프리덤 세븐을 공개하고요. 국립초상화박물관에서는 45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로 공개됩니다. 또 지난해 여름에 태어난 아기 판다 샤오치치가 국립동물원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로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을 겨냥한 세금이죠. 디지털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ABC 뉴스의 아프리카 전문 기자 모건 윈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차차 흐려져서 새벽부터 곳에 따라 비 내리겠고 강원도 내륙, 자강도 강계, 양강도 풍산 해산 지역으로 눈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고요. 금요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삼전 영하 4도를 비롯해서 장진과 양강도 지역 영하권에서 시작됩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지역은 아침 10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삼지연은 8도까지 오르고 가장 높은 곳은 신의주 22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9도에서 시작돼 낮에 22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7도에서 18도, 개성 9도에서 21도, 원산은 10도에서 16도입니다. 함흥은 7도에서 19도, 청진은 6도에서 1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뒤에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He's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em to creep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The cry i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군 함정이 걸프만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에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이란 핵합의 복원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EU와 영국의 무역협력협정을 비준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동 걸프 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사건이 있었네요.
네, 미국 군함과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걸프 공해상에서 근접 조우하는 긴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전날 이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단정 세척이 미 해군 함정들과 불과 62m 거리까지 근접해온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해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미 해군 5함대에 따르면 미 해군 함정 USS 파이어볼트와 이 해안 경비대 소속 커처 바라노프는 무선, 경적 등의 장치로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란 고속단정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빠르게 다가왔고요. 이에 USS 파이어볼트가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자, 경고 사격에 이란 선박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안전한 거리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해군 5함대는 성명에서 이란 측의 불필요한 접근은 오판이나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거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공해상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침략자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효과적인 자기방어를 하도록 훈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달 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일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단정 세척과 함정 한 척이 걸프 해역 공해상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들의 64m까지 접근했습니다. 미 해군 5함대는 27일 당시의 상황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해군이 공개한 이 영상에는 이란 선박들이 미 군함 앞에서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자, 지금 유럽에서는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네,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3차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핵합의를 체결했는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전격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복귀 의사를 비치면서 유럽 국가들의 중재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번 회담에 간접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죠?
네. 이란의 반대로 참가국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근처 별도의 장소에 머물면서 유럽 중재국들이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회담이 이달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에 1차 회담이 진행됐고요. 지난주에 2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2차 회담 후에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이번 회담을 거는 기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3차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회담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겁니까?
네,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란 핵합의 보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먼저 이란이 그동안 파기했던 합의 사항들을 다시 준수한 후에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란은 이란 핵합의 위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먼저 다시 복원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협상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참가국들은 5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어떤 합의가 도출되길 바라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참가국들이 모두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참가국들이 특별히 5월 중순이라는 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사찰 관련 합의가 5월 말로 종료됩니다. 여기에 6월 18일에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참가국 대표들이 그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무역협정 드디어 비준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유럽연합 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27일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의 무역협력에 관한 협정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660표, 반대 5표, 기권 32표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양측 간의 이 무역협력 협정은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올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EU에서 완전히 탈퇴했는데요.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이 무역 분야 합의는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했던 게 거의 5년 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영국은 국론이 분열될 만큼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EU 측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영국의 탈퇴로 야기될 정치, 경제적 혼란을 우려하면서 양측 간에는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협상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그동안의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1월 31일로 유럽연합에서 공식 탈퇴는 했지만 양측은 이후에 벌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1년간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거의 기존 관계를 유지해서 영국이 EU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양측은 지난해 연말에 거의 마감 시한에 닥쳐서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하는 걸 골자로 한 이 무역협정을 포함해서 미래 관계 합의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제야 비준을 한 겁니까?
네, 협정을 비준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측은 지난 1월에 일단 임시로 이를 발효시켰고요. 이번에 비준이 성사된 겁니다. 영국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를 비준했습니다.
예. 자, 브렉시트 이후에 그 양측의 교역에 좀 변동이 있었습니까?
네, 브렉시트 첫 달인 지난 1월에 영국의 대EU 수출은 전달보다 80억 달러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2월에는 52억 달러로 다소 회복했습니다. 수입도 1월에는 급격히 감소했고요. 2월에는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브렉시트 때문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역협력협정 체결로 드디어 5년에 걸친 브렉시트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양측 지도부는 지금 반응이 어떨까요?
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트위터에 EU와 영국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계속해서 영국의 중요한 친구이자 파트너로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고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긴 여정의 마지막 걸음이라면서 영국과 EU 관계가 더 홍고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동중국 해상의 8개 무인도를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다위다오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 센카쿠 열도 조사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자연자원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다오이다오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중국 자연자원부는 보고서가 다오이다오 열도와 부속성들의 기본적인 지리 정보를 확충하고 갱신했다면서 다오이다오 열도 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섬뿐만 아니라 해저 30m까지의 특징을 담은 고해상 지형도를 공개했고요. 조사선에서 섬들을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네, 섬 지형도를 어떻게 만든 건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 또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한 위성을 이용한 원격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고 중국 자연자원부는 설명했습니다.
예, 이 센카쿠 열도 분쟁 지역이죠?
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1895년부터 이곳을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이 센카쿠 열도 주변은 중요한 선박 통학로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고기잡이 구역인 데다가 해저에는 원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중국이 남중국 해뿐 아니라 센카쿠 열도가 있는 이 동중국 해에서도 자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네, 중국 해양 경찰 순시선이 센카쿠 열도 수역에 자주 진입해서 두 나라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중국이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일본을 더 자극하는 그런 규정을 선보였죠?
네, 맞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수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 발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 열도 수역에 있는 일본 선박에 발포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네, 일본이 최근에 외교청사를 발표했는데 이 센카쿠 열도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외교청사는 중국이 해경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법은 국제법상의 문제라고 비판했고요. 중국 해경 선박의 이 센카쿠 열도 주변 자국영의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사가 이른바 중국의 위협을 크게 과장하고 중국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이치에 맞지 않게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지난 2014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방어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현 바이든 정부 역시 올해 초에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열리다 보니 올해 연설은 예년과는 매우 다를 전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자의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이어서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정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일정도 늦어졌지만 연설회장의 모습도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의회 연설 장소는 하원 본회의장인데요. 원래 의회 연설을 하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의석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 인원수가 크게 제한됐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535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0명만이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불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자리에 의원들만 참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설회장 연단 앞쪽 자리에 강요들과 대법관들이 앉아 대통령의 연설을 듣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제외한 강요는 모두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법관 9명을 대표해 홀로 법관석을 지키게 되는데요. 회의장 2층 객석을 채우던 일반 국민과 상하원 의원들이 초청한 손님도 올해는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 정도면 연설회장이 좀 썰렁한 느낌도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부부가 초대한 손님들이 영부인 옆에 앉아 연설을 듣는 이른바 게스트박스도 올해는 없을 예정입니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연설 현장에 참석하지만 영부인이 초대한 손님들은 28일 오후에 별도의 이 가상 행사를 통해서 소개된 후 원격으로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대통령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의회 연설도 이 현장 행사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는군요.
예, 대신에 원격 시청하는 방법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 대통령 연설은 밤 9시부터 주요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백악관 계정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내보낼 방침입니다. 한편 연설이 진행되는 의회 의사당의 보안은 한층 강화됐는데요.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의회 연설을 국가특별보안행사로 지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년과는 정말 많이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어떤 얘기할까요?
네, 28일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정책의 방향과 국가 비전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투자와 보육 정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과 보육 정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양안인데요.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유급 가족휴가와 보육을 지원하고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가족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세 번째 대형 부양안이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서명한 바 있고요. 또 사회기관시설에 2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사케 대변인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실업률, 이민정책, 경찰 개혁, 총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외 문제로는 미국이 국제사회 복귀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중국 정책을 비롯한 주요 대외 정책들이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의회 연설이 끝나면 야당은 또 여기에 반박하는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 반박 연설은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이 할 예정입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내 유일한 흑인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자기 2024년 대선 주자로도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지침을 완화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7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대규모 군중 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조깅 등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또 소규모 야외 모임이라면 백신을 맞지 않을 사람과 섞여 있거나 실외에서 식당에서 여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거의 자유롭게 되는 건데 실내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 전염 위험이 높은 실외 장소와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 쇼핑몰, 박물관, 영화관 등을 방문할 때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섞여있는 이 소규모 실내 모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자, 다만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난 사람은 요양원 같은 공동생활 환경에서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났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CDC는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분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DC는 그동안 접종이 완전히 끝났더라도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의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대형 음악회라든지 스포츠 행사가 아니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DC 이번 조처는 놀라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은 분명하다며 만약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CDC의 발표는 백신을 완전히 맞았을 경우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바이러스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자료에 근거해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 보여왔는데 이날은 좀 달랐다죠?
예, 마스크를 쓰고 백악관 북쪽들로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회견을 마친 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백악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새로운 지침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연령대라면 또는 백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백신을 맞을 큰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CDC에 따르면 27일 현재 미국 인구의 30%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냈고요. 인구의 42%는 1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백신 접종률은 전주와 비교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국 내 코로나 발병 건수도 하루 평균 6만 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전망이라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0.95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37%나 인상되는 겁니다.
네,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년 3월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내년 1월 30일까지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 최저임금을 포함해야 하고요. 3월 30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내년 인상액은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연방정부 계약직 가운데 급여가 특히 더 낮은 직종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팁.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받는 사람들이 주는 수고비로 임금 보완이 가능한 직종의 최저임금은 $7.65로 일반 계약직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해서 오는 2024년부터는 똑같이 $15를 최저임금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임금 인상 혜택을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백악관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들만 포함되는 건데요. 현재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는 총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청소와 유지 보수 직원, 퇴역 군인들을 돌보는 간호 인력, 군인들을 위한 식당 직원, 그리고 연방 기반 시설을 건설, 보수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정부 계약직이라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로 이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각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근로자의 건강과 사기, 노력을 진작시킴으로써 생산성과 업무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엔 경제 활성화와 정부 개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2배인 15달러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에서 가로막히자 결국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 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안이 왜 의회의 턱을 넘지 못한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 조항을 포함하기를 원했는데요. 지난 2월 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 측이 최저임금 인상 항목은 예산 조정안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3월에 상원이 통과한 경기 부양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내용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걸까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임금 격차를 완화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엔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따라서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7달러 25센트는 지난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입법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이전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3월 디지털세를 채택한 오스트리아와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과 터키 등 6개 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사상식 ABC에 오늘은 이 디지털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디지털세는 고정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안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Global trade is helped by digital advanc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디지털 기업이라면 온라인 광고나 중개, 판매,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업은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 사업장이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 가운데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기업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조세 회피가 가능하면 시장 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해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The OECD G20 BEPS project delivers an answer to a key question posed by the rise of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세는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OECD는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또 EU는 지난 2017년부터 디지털 서비스세, 일명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아직 DST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안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디지털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재 글로벌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프랑스 내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입니다. 또 영국도 지난해 4월부터는 온라인 상점과 SNS,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에 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Amazon, Apple, Facebook and Google are facing new digital services tax in France.
하지만 디지털세가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 외에 디지털세를 따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과세 대상 확정이 쉽지 않고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디지털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 별을 셉니다로 잠시 쉬어갑니다.
Lately I've been losing sleep dreaming about the things that we could be but baby I've been praying hard said no more counting dollars we'll be counting stars yeah we'll be counting stars feel alive.
Feel alive.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 불평등에 관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정의를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기 위해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아프리카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BC 소속으로 영국 런던 지국에 나가 있는 몰겐 윈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So my name is Morgan Windsor. I'm a London-based journalist currently working for ABC News.
네, 제 이름은 모건 윈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미국 언론인이고요. ABC 방송 소속 아프리카 전문 기자입니다. 런던에 나온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ABC로 옮기기 전에는 뉴스 전문 CNN 방송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건 직후부터 윈저 기자의 보도는 색다른 접근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일에 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응과 여론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쓴 계기는 뭔가요?
I think one would be death of George Floyd in Minneapolis and the sort of re-energized debate around racism and inequality and how that has reverberated and had its own impact in Africa and African countries.
미국 흑인들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요.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는지 그 모든 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미국에선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작년 5월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역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미국 내 한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And also looked at how apartheid and Jim Crow laws are really cut from the same cloth.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더해요. 미국 내 흑인들과 특별히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양쪽이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들을 분리한 정책인 짐 크로법에 비견할 만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파헤쳐 보면 미국 내 흑인들의 정서와 신앙, 사회적 욕구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미국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 아프리카 전문 기자로 지역 보도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You know, I've always been really interested in Africa. In school, I actually studied classical studies, and I later picked up a journalism minor. But one of the things I was really interested in was Egyptology.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아프리카에 관한 것만 모았어요. 야생동물과 야외 활동용 자동차 지프 같은 것들 말이죠. 크면서 책도 주로 아프리카에 관한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교에 다닐 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가장 재밌게 배운 과목은 아프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을 집대성한 이집트학이었고요. 부전공은 언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전문 기자가 돼 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프리카에 관해 전담해서 기사를 쓸 만큼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So much about it and just how diverse of a continent it really is. And
그럼요.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아프리카 전체를 뭉뚱그려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 또 남쪽 끝과 서쪽 끝이 아주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연 환경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상상하는 초원과 희귀동물 그리고 저 멀리 기우는 석양 이런 통념이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틀을 깨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만큼 유구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아직 캐내지 못한 것뿐이에요. 미래의 인류가 개척할 마지막 대륙도 아프리카라고들 말하잖아요.
기존 언론 보도는 아프리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At least with American media, there wasn't a lot of coverage of Africa, and it wasn't a very diverse coverage. It was a lot of the same things that you would read about, you know, war, conflict, famine, that type of thing.
맞습니다. 미국과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관해 다루는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학 때부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것들 뿐이거든요. 전쟁과 갈등, 가난과 기근, 아니면 쿠데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깊이 들어가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장서서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취재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심정이에요.
그동안 언론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Well, I mean, I like to think that my best moment has yet to come. I hope at least.
가장 좋았던 일은 아직 없다고 여기고 싶어요. 더 좋은 미래가 제 앞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영국에 온 게 지금까지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에요. ABC 런던 지국에는 내노라 하는 취재진과 방송 제작 인력이 파견돼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를 취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나빴던 일은요?
I mean, you know, journalism is a tough industry. It's more, I guess, my most embarrassing moment. And it was for Anderson Cooper.
언론계는 매우 견뎌내기 힘든 곳이에요. 지금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해지고 등줄기 식은땀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NN에서 일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 앤더슨 쿠퍼 기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앤더슨 쿠퍼 기자는 자기 이름을 내건 뉴스를 진행하는 유명 앵커잖아요.
I can't remember where, but he was covering a big story. I think it was weather related. And because he was in a different country, there was a delay in the teleprompter.
맞아요. 앤더슨 기자가 아마 동남아시아였나 하여튼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재난 현장을 보도하는 생방송이었어요. 제가 텔레프롬프터 자막 생성기 조작을 맡았거든요. 뉴스가 시작된 직후 앤더슨 기자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가야 할 원고와 텔레프롬프터에 뜬 말이 안 맞았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앤더슨 기자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면이 먼저 들어오고 음성이 들어오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크게 망쳤는데 어떻게 수습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앤더슨 기자가 즉흥적으로 공백을 잘 메워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와, 생방송에서 그런 실수라니 정말 아찔하네요.
Yeah. It was truly, it was pretty awful. I think I probably cried in the bathroom that day.
네, 그날 뉴스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텔레프롬프터 관련 업무에서 한동안 배제됐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를 깊이 공부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잘 다룬다고 자부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journalism is truly a service to the world and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upported.
언론은 세계를 향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신문사 등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거기 속한 언론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봉사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언론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양성평등도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해요.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원칙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세계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몰겐 윈저 아프리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가이즈,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The Devil Wears Prada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최고의 패션 잡지사 런웨이에 기적같이 입사한 앤드리아. 하지만 기자를 지망하던 그녀에게 패션 잡지의 세계는 낯설기만 한데요. 그녀의 보스,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와 직장 동료 에밀리는 패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앤드리아를 무시하기만 하고 옷 잘 입는 것도 이 일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녀. 드디어 나이젤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God knows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nd shoes, Jimmy Choo, Nola Blahnik, Nancy Gonzalez, love that.
Okay, this is Rodriguez, this we love. It might fit, it might. Okay, now Chanel, you're in desperate need of Chanel. Darling, shall we? We have to get to the beauty department and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God knows. 직역하면 신은 아신다, 신만이 아신다. 여기서는 즉 누가 알겠어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없을 때, 아무도 모른다를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하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 누가 알겠어. 즉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 라는 뜻이 되겠죠. God knows. God knows 라는 표현은 또 어떤 사실이나 믿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도 쓰입니다. God knows I've been working hard. 신은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아셔. 신은 내가 열심히 일해온 걸 아셔. 즉,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 라는 뜻이 되겠죠? 휴대폰은 24시간 울려대고 남자친구 생일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야근이 잦아지는 앤드리아. 일을 잘할수록 책임은 더 커져가는데요. 정작 그녀의 꿈과 삶의 소중한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며 인생에 대한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의 표현 God know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And shoes, Jimmy Choo, Nola Blahnik, Nancy Gonzalez, love that.
Okay, this is Rodriguez, this we love. It might fit, it might. Okay, now Chanel, you're in desperate need of Chanel. Darling, shall we? We have to get to the beauty department and God knows how long that's going to take.
오늘의 표현 God knows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감이 오시나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